오늘 새 생명 축제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까 간증 때 들으신 대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기뻐지는 이런 행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돌리셔서 따스하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께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여러분을 사랑으로 여기까지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동신교회 이 본관의 이 베델홀과 또 저쪽 휘장관의 생명홀 그리고 밑에 사무엘홀, 다니엘홀, 로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이 돼요. 히스토리. 근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이순년 성도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셨고 좀 쑥스러웠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배우시는 동안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허무함이 사라졌다. 고난은 있지만 그 마음 속에 극한 평온이 찾아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기적을 체험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인데 예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성 정도입니다. 남쪽과 북쪽 중간지대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BC 722년에 지금 이란 정도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조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고 수도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텐데 그들이 거기 들어와서는 사마리아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아수르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리고 좀 모자란 사람들을 거기 남겨놓고 또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 피가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남쪽에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쪽에 북쪽에 있는 저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정치적으로 역적들이다. 왜? 적국하고 손잡았으니까. 인종적으로 피가 섞였으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튀기들이다. 또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또 성전을 세워놨으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하고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양반 쌍놈 정도가 아니라 상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도 같은 우물에서는 물을 길러서 마시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북쪽으로 갈 때는 그리로 안 가요.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든지 중앙으로 통과해서 우리로 말하면 개성을 통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오는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남편 다섯 갈아치운 사람 있습니까? 남편 다섯. 그 여섯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여섯째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간통죄. 간통죄를 저질렀어요. 불륜. 당시에는 간통죄 저질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숨어 사는 사람이라. 거기다가 예수께서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아우 그 예수 대단한 분이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오,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남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국에서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보통 물을 기를 때는 해그름할 때 해질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난 12시에 나왔어요. 대학변 밑에서. 그리고 수가 마을 가까이에 우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 안 가고 1킬로나 떨어진 킬로미터나 떨어진 야곱의 우물까지 나온 거예요. 무식하지요, 무관심하지요, 불륜녀지요, 왕따지요.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자기도 또 사람을 피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물 좀 주세요. 아줌마 물 좀 주세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줄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람 찾아가서 만나줄까? 안 만나주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무슨 말 안 해도 그 여자가 남편 다섯 갈아치웠다는 거 다 알고 아시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는 자기 남편 아니라는 거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접근 불가한데 은혜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접근하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물 좀 주세요. 아유, 아저씨는 유대 남성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사마리아 여성인 저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네, 예수께서 물 좀 주세요. 그 접근하실 때는 뭐 역적이라는 장벽 다 뛰어넘어버리고 틱이라는 장벽도 뛰어넘어버리고 부정탄다는 것도 다 뛰어넘어버리고 불륜의 장벽도 뛰어넘어버리고 무지의 장벽, 무관심의 장벽, 왕따의 장벽 다 뛰어넘으시고 만나러 가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총애란 말이에요. 총애.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사회적 왕따를 천국의 VIP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도록 하시려고 보배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14살 때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허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를 만나주셨어요. 아주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14살 때 바로 예수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한글도 익히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평온도 찾으시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시아버님 대신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제 외손자까지 해서 6대째 지금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문에 저희 가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희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설교 끝나고 몇 분을 만났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를 만나시더니 이러더라고요. 낯이 많이 익네요. 그래요. 낯이 많이 익네요. 그래서 저는 저 고향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실버대학, 경로대학에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지요. 이런 거예요. 경로대학에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어제도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대학에 그렇게 많이 가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제가 굉장히 웅변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안 돌아오나 생각했더니 제 섭섭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니야, 봐라, 너하고 얼굴 낯이 익었다는 분이 있지 않냐. 아이고, 예, 어르신 잘 오셨네. 정말 잘 오셨네.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안 보이시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뭐 학력이 어떻고 뭐 가난하고 부자고 뭐 권력이 어떻고 연세가 많고 적고 뭐 그 하나도 장벽이 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주시려고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시려고, 선물, 하나님의 큰 선물 주시려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줌마,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 아줌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줌마가 아신다면, 또 아줌마한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줌마가 아신다면, 아줌마께서 그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는 아줌마에게 생수를 주셨을 거예요. 생수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의 굉장한 선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 생수야, 생수. 생수. 근데 그냥 여름철에 목이 가란데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생수 정도 아니고 영원한 생수라, 영원한 생수.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생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아저씨 손에 지금 두레박도 없잖아요.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러가지고, 아저씨 뭐 이 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세요? 이 우물은요, 우리 선조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야곱, 우리 선조, 그 야곱 대단한 우리 선조,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을 파서, 유대에서는 우물이 생명이거든요. 물이 생명이니까. 아, 파가지고 자신도 마시고 자녀들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게 하고 우리 후손들까지 마시게 한 위대하신 우리 선조 야곱인데, 아저씨 우물도 하나 못 파면서,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에서 물을 길러서 내한테 생수를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아저씨 우리 선조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저씨 세종보다 더 큽니까? 아저씨 이순신보다 더 큽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상한 물이에요. 물을 마시면 그냥 갈증이 해소되고 잠시 해소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을 마시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샘이 된단 말이에요. 샘이, 샘이, 그 물이 샘이 돼가지고 속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솟구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솟구치는 샘물. 와, 참 놀라운 물이죠. 놀라운 샘물, 샘물이죠. 아까도 보니까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저 강사실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국악인인데요, 대구 무형문화재 8호이신데 KBS 서울 국악 대상 판소리 부문 또 상을 타신 분인데 오셨는데, 그 국악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이분들이요, 이분들, 저 자신을 데리고 모시고 오신 분들,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이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리 믿는 집사님들 속에 벌써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샘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국악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국악인이 흘러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자꾸 눈물이 나네, 자꾸 눈물이 나네. 제가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군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영생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영원히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추구하죠. 이 여인이 왜 남편 다섯을 갈아치웠겠습니까? 쾌락을 누리려고, 좀 공허함을 없애려고, 허무함을 없애려고. 저 남자면 괜찮을까? 저 남자면 괜찮을까? 이 남자보다 저 남자, 이 남자 치워버리고 저 남자 치워버리고 또 딴 남자 이러면 좋을까? 그 쾌락을 추구해서 그런 건데, 그 쾌락을 추구한 것은 영원히 잘 사는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좋은 거 있다, 몸에 좋은 거 있다 그러면요 전부 열심히 보고 적었다가 주문하잖아요. 왜 그걸 주문하세요? 영원히 잘 살려고. 죽으려고 그거 주문하신 분 없어요. 영원히 잘 살려고. 돈 왜 열심히 벌어요? 영원히 잘 살려고. 왜 공부 열심히 해요? 영원히 잘 살려고. 근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스코츠데일이라는 곳에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이 있어요. 생명 연장. 저기 통이 있죠, 통. 저 통에 시신을 넣는 겁니다. 시신. 시신을 넣어가지고 영하 196도로 냉동시켜요. 영하 196도. 근데 저 시신을 넣는 게 통이 지금 사진 안 남아 있는데 많이 그 시신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아주 이 길쭉하게 생긴 원통이 275m, 산입니다, 산 275m.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자기 시신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갔냐면 2002년 사망한 프로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가 이미 거기 들어가서 시신이 들어가 있어요. 196도 영하 냉동되어 있다가 10년이 지나는지 20년이 지나는지 100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그 냉동된 시신을 해동시켜서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낸다.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면 20만 불 내야 됩니다. 20만 불. 20만 불이 얼마인지 알아요? 2억 원이 넘는다고. 2억 원. 여러분 2억 원 내고 거기 들어가실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2억 원 아니라 10원 안 해도 좋아요. 10원 안 해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을. 이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고.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육신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아까 이순년 성도께서 간호사로, 중환자실 간호사로 늘 사람들이 죽고 뭐 이름 석자만 되면 전국에서 다 알만한 사람도 한 줌의 죄가 되고, 하, 정말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받은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딱 죽는 순간에 영혼이 떠나기 전에 천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에스코트를 시작해요. 에스코트를 시작해가지고 쭉 천국으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거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 딱 안착을 하거든요. 영혼이 거기서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전부 추구하는 게 뭘까요? 영원히 잘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잘 사는 거. 그래서 돌을 닦으면 될까, 공을 쌓으면 될까, 제사 지내면 될까, 성철 승려, 종교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성철 승려, 도 닦고 공 쌓고 제사 지내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속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내 딸 피리야,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죄를 처리 못했다, 나는 지금 지옥 간다, 그리고 세상 떠나셨거든요. 모든 종교가 전부 자기가 애를 써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영생은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영생, 이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앓고 생명 연장 재단에 2억 원 주고 시신이 들어갔다고 해동돼가지고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세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책을 쓰셨죠. 거기 보면 그 장로님 친구가 영안실 책임자요. 영안실 책임자인데, 영안실 책임지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기 장로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교회도 안 가. 그런데 나 영안실에서 시신을 수도 없이 다뤄봤는데 내가 시신을 딱 보면 안다. 요거는 천국행, 요거는 지옥행. 나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요건 천국행, 요건 지옥행. 어떻게 알아? 천국, 지옥행은, 지옥행은 막 침을 흘리거나 침을, 혀를 막 빼물거나 아니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악령들이 데리러 왔으니까, 악령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막 안 가려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빡빡 소리를 질러 이러니까 오만상 찌푸리고 막 침을 흘리고 혀를 막 내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신을 보면 안다. 어떻게 하냐? 암 환자라 할지라도 평온하대요. 평온하대요. 천국 가는 사람처럼 평온하대요. 얼굴이 아주 평온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행, 이거는 지옥행.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 후에 오신다고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이거 전부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전부 딱 합쳐져요. 다시 화장실에, 화장터에 가서 타서 없어졌던 그 육신이 전부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가장 좋은 상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파라다이스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 받은 분 또 한번 소개할게요. 시아버님이 천도교 교구장, 그 슬하에 육녀 일남, 딸 여섯에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이 막내인데 장손이죠. 그 막내와 결혼했으니까 그 집에 며느리가 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1년에 13번 제사 지내고 뭘 하든지 전부 철학원에서 와가지고 점치고. 근데 뭐 대단한 집안이니까 잘 사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승승장구했는데 자꾸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아까 보세요. 허망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 가르쳐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쌍둥이 장애아인데 쌍둥이 장애아의 부모가 늘 밝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야 하고 힘들어야 하는데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할 걸 막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이미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친정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4명 낳는데 첫 번째 둘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 둘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첫 번째 둘은 첫째 아이들 둘은 철학원에서 이름을 지어줬고 나머지 둘은 이렇게 나머지 둘은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고 그런데 이름이 첫 글자만 따지면 예수 찬양이요. 예수 찬양. 예빈이, 수민이, 찬주, 양준이. 제가 이 이름 외우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제가 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외워야지. 예수 찬양, 예수 찬양.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과정에 벌써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찬양. 그리고 마지막 양준이는 목사 된다고. 그 제가 만날 때마다 나 훌륭한 목사 되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 둘째 딸이 미국에 살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용해야죠.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네, 판소리 쪽으로 시험을 본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번 와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줬죠. 지난번에 금요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가서 실기를 봐야 되는데요 감기로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근데 금요일날 그러는데 화요일날 실기를 본대. 그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해서 만약에 안 돼버리면 목사님 영팔이 약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 굉장히 부담이더라고, 굉장히 부담이더라고. 목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실기해야 된다고 제가 기도해 줬죠. 근데 오늘 아까 얘기하는데 목이 아프고 감기는 나으면서 약간 목이 덜 나은 상태에서 허스키란 말이야. 허스키. 허스키가 되니까 판소리를 하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판소리한 사람을 알아보라. 합격했대, 합격했대요. 아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걱정했는데 합격했대, 합격했대. 예수 믿고 나서 집안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예수 찬양, 마음의 평안. 동신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자꾸 이렇게 발령이 딴 데로 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제 발령 막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대구에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요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이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실 때 속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처를 건드리면 빨리 들어와요. 빨리 상처를 딱 건드리면 사람이 정신이 팍 들어요. 아, 이 여인이 예수님 주신 생수를 듣고 나서 자꾸 육적인 물을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길리냐 그러고 나한테 이런 물 주세요. 그리고 나 이 물 길러 오는 거 귀찮아 죽겠는데, 딴 사람 눈 때문에 참 귀찮아 죽겠는데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꾸 육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데 하시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둔감해. 감각이 없어. 밤에 잘 때 생쥐가 와서 손가락을 막 뜯어먹어도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영생의 생수를 말하는데 자꾸 육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줌마 남편 좀 불러오세요. 남편 좀 불러오세요. 남편 좀 불러오세요. 나 남편 없는데요. 예, 나 아줌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아줌마 남편이 다섯이었죠. 다섯 가르치셨죠.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채신 거예요. 가르쳤죠.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 아줌마 남편 아니에요. 깜짝 놀라죠. 오 아저씨 선지자시네요, 예언자시네요. 이러면서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영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배. 예배를 저 예루살렘에서 들어야 됩니까? 여기 사마리아에서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배 예루살렘 사마리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마음이 바로 잡히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나 그동안에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방향을 트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트는 게. 지금까지 나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 가는 우리 아내 싫어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방향을 틉니다. 이게 회개라고. 회개. 방향만 틀면 돼요. 방향만 틀면. 쉽잖아요. 방향만 틀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가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렸다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거든요. 이게 회개야. 회개. 회개를 하면 문둥병 같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고쳐지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아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알려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 누구도 못 주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생수가 필요해요. 영생의 생수가 필요해요. 죽어도 천국 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부활체로 최고의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그런 생수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 거창하게 뭐 어떤 장소에서 막 거창하게 이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 와서 들으셔도 되고 다른 데서 예배 들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이라는 말은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된다. 마음이. 마음 없이 기도하면 가짜 기도요. 마음 없이 찬양하면 가짜 찬양이에요. 가짜 찬양. 아무리 종교 행위해도 마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나 마음을 기울이면 찬양할 때도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기울이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기울이면 그게 진짜 예배, 진짜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진정성이 있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진정, 머리로는 진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된다 말하고 아무데나 가서 구슬하고 아무데나 가서 절하면서 뭐 쌀 갖다 바치고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거든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고 드리면 그게 참 예배예요. 참 예배. 그래서 영으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고 머리로 진리를 알고 드리고 그러면 그게 참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참 예배 드리면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막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굉장히 좋은데 맛 좋다는 것도 표정으로도 나타내지도 않고 말로도 안 나타내고 그냥 막 찡그리면서 먹는 거예요. 찡그리면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상도식으로 직입니다. 이거요. 이게 맛이 좋을 때 맛이 좋다고 하고 감탄하는 것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좋은 작품을 보고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하는 게 행복한 거지 좋은 작품을 보고도 말이지 찡그리고 앉아있고 말이지 뭐로 여기 왔어?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거든. 최고의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고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니 정말로 좋아요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예배. 주일날마다 얘기 나오셔서 일요일마다 얘기 나오셔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샘물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샘물로 받습니다. 샘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불을 좀 꺼주시고 저 위에 불 다 꺼주시고 예수 믿는 분들 교회 이미 다니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해요.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제가 선물을 받을게요 하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간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의 선물을 받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에 그런데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잠깐 졌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예요. 잠깐 맺혔다가 살아 없어지는 물방울이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지금이 째깍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째깍 1.8명, 째깍 1.8명, 지금 6명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마지막 째깍이 올지 몰라요.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내미실 때, 예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현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받고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에스코트 천국에 데리고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육이 합쳐서 영원히 부활체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이 순년 성도를 위해서 친정 여동생이, 또 그 사랑방의 교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순년 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만 내리시면 되는데, 다 성도들은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영생의 생수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인생에 기적을 주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인도해 오신 분과 함께 벌떡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2부 예배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예, 저도 예수 믿고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중상층에도 일어나시고요, 또 로비에서도 일어나시고, 또 생명홀에서도 일어나시고, 사무엘홀, 다니엘홀도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걸 못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고집 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셔서 저 오늘부터 영생의 생수 마시고 싶어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생의 생수를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놓쳐서 영혼을 놓치는 그런 후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생명홀에서도 일어나시고, 사무엘홀도 일어나시고, 다니엘홀도 일어나시고, 또 여기 베델홀에서 일어나시고, 중상층도 일어나시고, 로베스도 일어나시고, 일어나시면 되는데, 일어나신 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건데,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드릴 때 저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에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점점 더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